예, 역대기 3권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인들의 조직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역대기는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그 직무를 구분하려고 대단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을 그 성전 제사의 허드렛니를 도맡아 하는 그룹임을 강조하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힘을 쏟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레위인들의 직무를 사제직과 철저하게 나누면서도 그 사제들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의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딴 데 안 보내고 내 밑에 두고 그들을 관리하려는. 그러니까 바빌론 귀향살 이전의 레위인들은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주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키우고 또 그 신앙의 결과를 상기시키던 위대한 설교가들이고 또 그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귀향살 이후 그들은 다시금 성전 제사의 강조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 사제들의 보조자로서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다루는 처지로 떨어지고 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는 레위인들이 유배 이전처럼 천국으로 흩어져서 천국의 산당에서 개별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 제도에 이 저항 세력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의 의도대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기에서 이렇게 그 레위인과 사제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사제가 레위인이고 레위인이 사제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극소수의 사제들, 그 레위인 가운데서 그 특권을 누리는 극소수의 사제들과 레위인으로 나눠지고 그 극소수의 예루살렘 성전 사제 집단이 나머지 레위인들이 딴 데 가서 딴 짓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충 먹고 살게 하면서 자기들 밑에 두려고 하지만 그게 성공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보면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 회당들이 이렇게 있죠. 그 매주 일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보통 평소에 안식일에는 사는데 회당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고 있죠. 예수님도 안식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게 아니라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정도도 그랬지만 계속 외세 침략을 받고 하면서 계속 외국으로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면서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근데 자신들의 그 종교를 신앙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유다교 신앙생활의 전통이 자리를 거의 잡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그 사제 집단이 나머지 레위인들을 자기 산하에 두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일부분만 이루어졌다. 일부분만 이루어졌다는 말이 또 맞는 것이 그 하나의 그 루카복음을 보면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카리아가 아비아주에 속해 있었다고 그러죠. 아비아주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속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직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시로 성전에 제사를 지낸 사제들 말고 또 나머지 짜질구리한 제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거기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레위인 가운데 또 일부는 그렇게 조를 짜가지고 한 조는 한 달 올라가 또 이렇게 자기 봉사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본업에 충실하고 이런 레위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바리사이들처럼 아예 그냥 회당에 집중하고 회당에서 회당장을 하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그런 회당장 바리사이파의 그런 회당장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역대기의 사제들, 이 사제 집단의, 사제기 집단의 노력이 일부분은 성공했지만 일부분은 또 실패했다. 뭐 그 예로 바오로사도도 바리사이죠? 바오로는 태생이 타르소, 맞죠? 그 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살면서 하나의 바리사이로서 또 그쪽 유다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복음의 시대 또 신약성서 시대 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렇게 노력했던 사제계 집단의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는 그 복음서를 신약성서를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전통이 이런 식으로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성서를 보시면 훨씬 성서를 읽기가 쉽고 또 재미가 있어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직무를 나누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의 입을 빌립니다. 사제직과 레위인들의 구분과 일의 구분은 다윗 왕 때부터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그들의 말이고 다윗 왕은 뭐 도망치기 바쁘고 그 뭐 통일시키기 바쁘고 전쟁에 바빴는데 내실을 다질 겨를은 사실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길게 설명하지만 28절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8절에서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 안팎들과 방들을 보살피고 거룩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느님의 집에서 드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제 이외의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사제들의 보조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모세의 자손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지만 그 대사제직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형 아론에게 갔죠.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둘은 그 불 잘못 썼다가 그냥 타 죽어 죽어버리고 둘만 남죠. 이 둘에게서 이제 그 사제들의 대사제직분이 이어져 내려오고 모세는 사실 거기서 모세의 자손들은 제껴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었죠. 이래저래 모세는 그 모세라는 한 사람 자체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세도 그래서 사제계 성전 사제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15절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은 성별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영원히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모세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라왔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제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이지만 그들 또한 결코 아론의 사제직을 넘볼 수 없다. 그래서 아론의 사제직은 이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유배 전으로 이 기존 성전 사제들과 나머지 레위인들의 갈등과 그 안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 심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결국 권력을 유배 이후에 사제 집단이 가지게 되지만 기존의 레위인들은 그러한 사제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 맞서 독자 노선을 걸었다. 대다수의 그 레위인들이 걸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레위인들, 뭐 복음의 말로 하면 바리사이들을 중심으로 이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24장 1절에 19절입니다. 이제 사제단을 조직합니다. 일단 사제단이랑 레위인이랑 이제 정리해 놓고 다시금 사제단을 정리하죠. 그래서 사제로 뽑힌 아론 가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들끼리 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아닙니다. 이 안에서 또 파벌이 있습니다. 아론의 집안은 둘로 갈라지죠. 차독 가문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차독 가문과 그 이외의 가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차독 사제가 줄을 잘 서가지고 솔로몬의 직속 대사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차독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 사제직을 독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식을 하고 바빌론 유배 가서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수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뭐 왕족도 차지했던 예루살렘에서 차지했던 여부수족이기 때문에 바빌론 유배 때도 잘 살아남아 이제 조심스럽게 숨어서 지내다가 유배 때 돌아와서 다시금 뭐 좀 싸게라도 성전을 다시 씌워서 자기들의 권력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죠. 1절, 2절 보면 아론 자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아자르와 이타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그 역대기는 나답과 아비오가 죽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민수기에 따르면 성소에 속된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이렇게 뭐를 불을 잘 피워야 되는데, 거룩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바깥에서 아무 데서나 불을 갖다가 들고 왔다가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서 타 죽었죠. 예, 그래서 나답과 아비오는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역대기는 사제 가문에 대한 이런 모세 우경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도 언급하지를 않죠.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이죠. 차독 가문이 사제 가문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옵니다. 차독 가문은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도시의 왕족이자 사제 가문, 그러니까는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뭐 3절 보면 다윗은 엘 아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이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봉직하게 하였다. 이 차독은 원래 이방인 가문이죠. 그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점령할 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족이자 사제 가문이었습니다. 두 개를 같이 겸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집안이. 근데 예루살렘 도시 국가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지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던 그 가문과 동맹을 맺으면서 다윗은 왕을 차지하고 이 차독 가문은 사제직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 때까지는 이 차독 가문이 오롯이 사제직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차독 가문이 줄을 잘 서서 솔로몬 밑에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차독 가문이 본격적으로 대사제직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또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까지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이방인과 결혼해서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만 뭐 보더라도 그렇죠. 그 룻이 그 다윗의 할머니입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곳의 고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차독 가문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레위 가문을 핍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하다 보니 꽁꽁 뭐 못된 놈들이 뭐 전통적인 레위 가문에 들어왔다라고 뭐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간에 신분 세탁을 하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차독 가문은 이방인이 아니라 아론의 한 아들인 엘아자르의 후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산 거죠.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양반 뭐 이런 뭐 종들이 있을 때 그렇게 족보를 많이 사던 모습처럼 뭐 다 사는 거는 똑같죠. 그래서 엘아자르의 후손으로 이제 차독 가문이 둔갑해고 사제 가문의 한 부분이 되게요. 심지어 나중에는 솔로몬 왕 시대에 가서는 주류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은 엘아자르와 이타마르가 남았는데, 이제 심지어 또 엘아자르 가문이 더 많은 횟수로 사제직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사절 보면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정들이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아자르의 자손들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아자르의 자손들은 16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서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8집안의 우두머리에 따라 나누었다. 두 배가 되죠. 엘아자르는 18명, 이타마르는 8명 해가지고 벌써 여기서 86, 두 배 더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사제직은 이방인 차독 가문이 거의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방인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무슨 차독 가문이 뭐 못된 놈들이어가지고 뭐 들어와서 뭐 차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에는 이런 게 흔했다라는 겁니다. 유배 이후에도 이 가문의 영향력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들도 그래서 이들을 지시하고 또 이들에게 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